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배워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자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날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부활주일인 걸 모르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사실 제가 어떤 날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지난 주일 때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력을 보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뭐 어쨌든 오늘이 또 부활주일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대개 그 기독교 신자들에게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가 다시 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보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대개 그 이렇게들 이제 부활을 뭐 이해를 하고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부활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간단하게 이제 끝나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가 이 15장에서 1절부터 58절까지 이 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뭐 그걸 믿자. 이렇게 그 부활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사도가 지금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처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실이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어떤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부활 사건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증명하거나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은 뭐 TV 동원하고 기자 파견해가지고 중계방송해 버리면은 뭐 그렇게 쉽게 끝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어떤 부활이 일어났다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얘기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이 부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뒤에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부활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신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그런 문제로 생각한다면 왜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뭐 이러한 질문도 나올 법하지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사적인 삶,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일이 다 이제 끝났을 때에 참여하게 될 생명의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일으키실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있어질 생명의 세계에 그러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부활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 부활은 기다리고 잠자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활이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활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가, 설명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언어나 논리를 다 동원해도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이야기를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걸 보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설령 다시 산다고 하면은 어떤 몸으로 이제 살아나느냐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대개 의문은 그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또 설령 산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그 대개 부활에 대한 게 의문이죠. 이런 의문은 당연히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까지 지금처럼 그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은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제 그 저녁 먹으면서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무슨 장풍을 쏘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 사람이 시범을 보이는데 사람을 몇 명 일렬로 이제 가로로 세워놓고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손을 막 뻗고 힘을 쓰고 흔드니까는 그 서 있던 사람이 뒤로 팔라당 그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로는 장풍이 아니고 뭐 기 실험에서 나오는 무슨 뭐 운기 방사라든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처럼 사람이 기운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한의학 박사도 나와 있고 또 무슨 교수도 이제 나왔는데 그들도 보더니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제 사람 뒤로 넘어져 가고 또 앞으로 끌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봤으니까 또 믿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요즘에 기독교 아니면 성령 역사락 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거 더 세요, 성령 역사보다도. 이거 기술은요. 그래,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세상은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또 설령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실제 체험하고 목격한 그런 일이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항상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죠. 더군다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물질 영역에 속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생명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육신과 연관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과학을 가지고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의 어떤 논리나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이제 무시를 하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도 부활을 하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문제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도 또 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에게 이제 그런 그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이 그런 의문 제기한 것도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에 이제 많이 젖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헬라 문화의 중심은 철학적 사고입니다. 이 철학적 사고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은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헬라 문화인데, 이런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은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건 납득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에게, 아니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죽은 것을 모든 게 다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흙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것인데, 요즘처럼 화장을 하면 이제 가루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래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리 이건 뭐 100번을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은 죽는 것 다 끝난다. 그게 이 땅의 상식이란 말입니다. 죽는 것으로 다 소멸되버리고 사라지고 끝난다 생각한다죠. 야, 그렇게 죽음을 소멸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래 생각하다 보니까 죽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움의 이제 권세가 되는 거죠. 죽는다. 나라는 그 존재의 소멸, 사라짐.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죽는다, 내가 사라진다, 야, 무섭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게 바로 그 죽음입니다. 가장 확실한 일은 사람 몽땅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확실한 그런 일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비록 사람들이 뭐 오래 살아보려고 애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죽음의 길을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음의 그 세력은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차이는 단지 좀 더 오래 살고 적게 사는 차이는 있지만은 아무도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 우리 인간에게는 죽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이처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죽어야 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좀 어리석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다, 또 내가 젊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막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만은, 젊다 또 건강하다 이것이 죽음을 멀리 밀쳐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다 잊고 살아가다가 뭐 내가 불치병이 걸리거나 늙어서야 그런 죽음이란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신자는 평소에 이 죽음의 문제를 보다 더 본질적인 절실한 우리의 문제로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를 100% 확실한 그런 문제를 우리의 삶이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멀리 밀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로 내가 인생을 즐기겠다. 그래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의 내용을 찾으리니 네 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 부자에게 닥칠 그런 일만이 아니고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 만큼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천수를 다했다. 이렇게도 얘기 않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그 천수를 다하고 죽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령 뭐 천수를 다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젊어서 죽는 것하고 천수를 다해 죽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몇십 년 더 살았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몇십 년의 세월은 말 그대로 화살처럼 지나간 시간입니다. 화살처럼 지나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석교회 올 때를 잠깐 생각이 났어요. 93년도에 팔팔할 때죠, 정말. 머리는 시커멓고요. 팔팔할 때입니다. 힘 넘칠 때입니다. 지금은 20년 다 돼가지고 머리 허옇게 세버렸고 이제 얼굴 주름이 생기고 말이죠. 근데 20년이 야 오래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나지 않습니까? 엊그제 온 것 같아요. 엊그제. 다들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20년, 야 멀리 언제 20년 또 지나가노 이래 하지만은 지나놓고 나면은 야 언제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천수를 다했다. 기껏 뭐 4, 50년 더 살았다.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에 비하면. 정말 금방 화살처럼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고 언제 죽느냐는 건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그런 생각부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다 죽는다는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나를 세워놓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 죽음은 결국 신앙과 연결되니까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신자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을 넘어서는 게 있으니까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큰 힘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넘어선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 부활을, 이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활만이 죽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힘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죽음이란 두려움과 또 어떤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뭐 부활주일, 어쨌든 정해놨으니까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는 것. 좀 그 점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죽는다는 게 어떤 두렵다, 무섭다는 그것보다는 생명의 힘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 부활의 힘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좀 돌아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걸 부활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게 바울이 말한 부활이에요. 근데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뭐 허공을 떠다니던 귀신, 우리가 말하는 귀신 같은 그런 몸이라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다시 살아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활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씨의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의 설명입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 생각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 생각이 인간적 사고에 갇힌 사람의 생각이다. 그게 어리석음이다. 그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런 부활을 씨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 뿌려진 씨가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지를 않죠. 씨가 싹이 난다는 것은 씨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씨 자체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죠. 그걸 바울은 씨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소멸되어야 그 씨눈이 싹으로 새롭게 자라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소멸된다는 건 그냥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체로 살아나는 생명활동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그 본래 사람은 사라지는 것, 소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은 인간이 죽는 게 소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멸이 아니다. 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이 죽는 것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에게 죽는다는 그것만 보면은 죽는 것을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지는데 씨가 뿌려지고 싹이 자라는 것 이걸 보면서 신자 역시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부활로 지금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전지전능하신 그건 역시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않아요. 부활의 가능성은 어떤 논리, 과학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거기에 부활의 가능성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영의 몸도 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유대의 몸을 주신 것처럼 생명의 영의 몸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부활 역시도 믿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만약 부활을 믿지를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그걸 못 믿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는 어떤 그런 분으로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활동을 우리를 부활로 일으킨다는 것 거기에 어떤 신뢰가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면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신다는 것이 하나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잊지 말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 새롭게 사는 길이다. 그게 우리 신자에게 죽음의 의미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현대인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오로지 그 육신의 일에 모든 관심을 다 퍼붓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네 뜻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대인의 정신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고 있죠. 그게 이제 현대인의 삶의 그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 안에 부활이 관심거리로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다 어차피 끝인데 뭐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 소망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 그런 의식구조가 굉장히 팽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부활이 진짜 일어난다면은 나도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부활하고 천국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계산을 굴리기도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최고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내가 중요하고 날 위해 살고 있으니 내가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육신의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는 뭐 사람들 그 삶도 철저하게 육신의 일에 다 치우쳐 있죠. 그래서 자연히 영적인 가치는 무시하면서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 같은 그런 영적인 일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면 육신의 문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 교육 문제 신경 쓸 것도 많고 철저히 경쟁 사회 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고 남도 잘 돼야 되니까 또 그것도 신경 쓰고 피곤하죠. 이런 현실에서 자연히 신앙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참 주일날 꼬박꼬박 그 교회에 나오는 것만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오늘 마라톤 한다고 오늘 들었는데 복잡할 건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니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고집입니까 그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나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증인으로 살면서 주위에 힘쓰는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걸로 우리가 또 돌아보고 이런 건 별 쓸데없는 일로 그렇게 치부되고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주일날 어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좀 깊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죽냐고 가치 있는 건 무엇일까? 좀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돈을 벌까? 그런 생각은 좀 접어놓고요. 그래야 인간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질문한 게 있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것도 질문했는데 부활에서 이제 항상 의문 등장하는 게 부활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부활을 육신이 다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육신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분명히 어떤 이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육신이 다른 만큼 세상은 육신의 차별을 둡니다.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차별을 두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긴 얼굴과 못생긴 얼굴을 우리가 동일하게 대할 수 없어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배우가 다릅니다. 인기도 다르고요. 또 몸의 가치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면은 결국 못생긴 몸을 가진 사람이 부활을 좋아하겠습니까? 별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부활의 몸은 저 안에 세우려는 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7절에 보면은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씨가 뿌려지면은 씨의 형체, 씨의 모습 그대로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뿌려진 씨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체로 새롭게 납니다. 가령 그 벼 씨앗을 뿌리면 뭐가 자라고 그 모를 씨 배가 되는데 벼 씨앗과 전혀 다른 형체로 자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벼 씨앗과 다르다고 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배란 말입니다. 씨도 벼고 벼에서 그 씨 자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도 벼란 말이에요. 다만 씨가 그 벼라고 하는 장의 형체를 담고 있을 뿐이란 얘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바로 그처럼 씨에 해당된다. 그 말 씨에 해당된다. 육신은 소멸되고 사라지지만 부활할 때에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42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는 몸도 있느니라. 지금의 육신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또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은 별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잘생긴 자랑을 해도 그 몸이 다 그 몸이에요. 젊을 때야 뭐 잘생긴 못생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도 몇십 년 지나면 다 이제 뭐 주름 생긴 피부가 쭈글대면은 사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않습니까? 몸도 병들게 되고요. 그래 혹시 그 좀 못생겼다고 실망스러운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이제 또 빨라집니다. 그때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그것처럼 별것 아닌 거죠. 근데 부활의 몸은 썩은 것이 없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늙어지는 게 없고 병든 것이 없고 그런 신령한 영의 몸으로 새롭게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몸인지는 저도 몰라요. 바울도 모른단 말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혹시 그 백합씨 본 적 있습니까? 백합꽃은 아시겠죠? 백합씨 그 갈색 해가지고 납작 해가지고 좀 조그만 것인데 그 백합씨를 뿌릴 때예요. 백합꽃이 생김새를 모르면은 이 씨가 어떤 모습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얘기죠.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신자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세기에 참여되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몸이 어떤 몸이냐는 것은 부활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자의 죽음을 예수 안에 잔다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잔다. 육신은 비록 소멸되고 사라지지만은 예수 안에서 그 부활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의 신자는 그 예수님의 생명에 힘입어서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 그게 부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됐습니다. 신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곧 나의 부활을 믿는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 위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자랑을 하고 과시하는 걸 즐거움 삼지는 않을 겁니다. 육신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 거기에 더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께 굳건히 살아있어서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세상 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부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면서 육신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일로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생생히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또 주의 일에 힘쓸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소멸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그런 새로운 산길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서움도 우리가 물리쳐지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날 그 날을 우리가 속에 두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